2023년 새해 첫 설교부터 가늠한 여인이 나와서 좀 놀랬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보통 새해 설교 그러면 소망, 뭐 희망,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뭐 이런 설교들을 좀 해야 할 텐데,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새해를 조금 겸손하게 출발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에 보면 주인공과 악당이 막 싸우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주인공이 이겼는데 악당이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래서 주인공이 그 악당을 살려주는 세컨 찬스를 주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의 삶은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두 번째로 기회를 받은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 번째로 주어진 그 삶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왜 내게 이런 삶이 주어졌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찾고 의미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여인이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매무시가 좀 헝클어진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 몇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고요. 그 앞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어요. 뭐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죠. 빼박이라고. 가늠한 여인이에요. 율법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갔는데 언제 데려왔어요? 2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이 여자를 붙잡아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이른 아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성경에 딱 이른 아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새벽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중에서도 굉장히 빠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밤을 지새고 이른 아침 새벽에 성전으로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했을 때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죠. 그 이른 아침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다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이 그 아침에 성전에 있다는 것을 다 알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 예수님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거죠. 근데 그 관심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어온 사람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관심이 틀려요.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 관중들과 예수님 사이에 탁 놨어요. 한가운데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창피를 주려고 그 가운데 딱 세웠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다가 가운데 여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를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쏠렸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끌려온 여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끌려온 여인은 말씀드린 대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끌려올 때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억울해. 막 이 여인의 마음 속에 뭔가 좀 반항적이고 불만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자가 끌려왔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렇게 서 있는 여인을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궁금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실까 궁금하겠죠. 여러분도 궁금하겠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도대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눈치 빠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그때 뭐 어떻게 행동했냐면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설교를 하던 그 예수님이 땅바닥에 뭔가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특이한 행동을 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뭔가를 말을 해야 꼬투리를 잡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답답했겠죠. 계속 푸시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좀 말하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깊어 일어나서 바라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온 목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고소할 거리. 자, 이 여인을 데려온 게 무슨 고소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논쟁하고 싶은 것은 모세율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로마법을 따를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 이 가늠한 여인은 모세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사형을 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사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율법대로라고 말하면 로마법에 저촉이 돼서 고발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로마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아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퍼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뭘 해도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막 쓰시다가 고개를 들으니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로마법을 논하거나 율법을 논하거나 이런 그 의도대로 따라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어떻게 행동했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합니다. 이 죄 없는 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예요. 이 죄 없는 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 죄를 안 지은 사람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이 의미는 본질적으로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영원한 원리죠. 누가 감히 그 범죄자한테 처벌을 내릴 수 있어요? 사실 죄인이 죄인을 처벌한다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정죄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왜요? 하나님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고 로마법이 아니고 영원한 법,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만 처벌할 수 있는 법.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 개역성경에는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젊은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나이 든 사람부터 차례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들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슬그머니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나갔을까? 궁금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궁금해도 그 궁금한 걸 멈춰야 돼요. 전승은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전승.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끌고 온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걸 적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적은 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다 아네. 그래서 슬그머니 빠져나갔다는 전승이 있어요. 이건 전설에 의한 거예요. 맞는 말은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않고 남의 죄만 정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전혀 양심적 가책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말하고 땅에 또 글을 쓰셨죠. 하나 둘씩 다 떠나간 뒤에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봤더니 여인 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 앞에 설교를 듣던 많은 군중들도 다 갔을까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과 여인이에요. 다 떠나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 여인을 데리고 왔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원래 있었던 군중과 예수님과 여인이 남아있는데,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죄 없는 예수님과 죄로 말미암아 가늠되어서 현장에 잡힌 죄인인 이 여인이 대비적으로 거기에 딱 있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원리에 따르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돌을 던질 수 있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라고 먼저 부릅니다. 여자여.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서? 기억나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 라고 불러요. 근데 이 여자여 라는 말이 그냥 여자라는 뜻이 아니라 여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높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똑같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두 번 더 사용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에게도 여자여 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딱 이렇게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이렇게 높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를 향해서 부르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 여인은 그렇게 불림받을 만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우린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처음으로 딱 한마디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라고 부른 후에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면 여인이 지은 죄가 아닌가요? 아니죠. 죄인이에요. 현장에서 잡힌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도덕적 수준을 낮춘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려고 이 말씀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왜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이에요.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라고 부르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 그 여인을 두시고 그 여인이 앞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말해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새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 그 새로운 길을 네가 걸어가길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을 좀 묵상해 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인이 붙잡혔잖아요. 성전에서 가늠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전 밖 어딘가에서 가늠했겠죠? 근데 그 여인을 우르르 사람들이 몰고 데리고 왔어요. 여인이 온 동네에 가늠한 여인이라고 소문을 낸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인은 그렇게 끌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더라도 여인이 나가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을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인생을 망쳐버린 거라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이 여인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죄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능력으로 함께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뒤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지울 능력이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살 만한 힘이 없어요.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여전히 닮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2022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남을 정죄하는 일에 바빴을지도 몰라요. 그럼 남 험담하기 좋아하시죠. 남 부끄러운 행동한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도 별로 양심에 가책이 없은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남을 정죄할 만큼 나는 똑바로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2023년에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 영화의 주인공이 악당을 용서하고 돌아서면 악당 중에서도 악당은 어떻게 행동을 해요? 주인공을 죽이려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완전히 죽어버리죠. 근데 정말 뉘우친 사람은 용서를 받은 후에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영화 후반부에 그 사람이 주인공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관객들이 보죠. 아, 저래서 용서를 받았구나. 저는 올 한 해를 좀 겸손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죄 지은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떳떳하게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남을 이용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용서받았고 감히 불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얻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이잖아요. 두 번째 삶을 얻었잖아요. 마지막에 죽어가는 그 악당처럼 사실래요? 아니죠. 관객들이 끄덕끄덕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끄덕끄덕하고 그래 내가 너를 살린 이유가 바로 그거야 라고 하나님이 끄덕거리는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우리의 세컨 찬스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